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좀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접하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한번 문자를 좀 보냈죠. 예,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맨 위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을 해보셔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좀 어떠세요? 좀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도 생각 또 하고 왔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이따 밥 먹을 때, 점심에도, 저녁 때도 그렇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늘 이렇게 점검해 볼수 있는 이런 시금석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5장 18절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충만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만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군대에 나가서 위에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으로 주시고 있고, 이걸 원래 그리스 말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2인칭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가정 같으면 아버지도 성령 충만, 어머니도 성령 충만, 아이들도 성령 충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셔서 그분들도 성령 충만, 손자, 손녀들도 성령 충만. 그래서 2인칭으로 복수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도 성령 충만. 이 가정이 지금 모여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 침례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분이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점심시간, 점심시간 이후에 교제 이후에 오후 시간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심지어 밤에 잠자기 전까지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 성령 충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가서 보시면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말이 원어도 마찬가지고 be filled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 놓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지, 내가 앞서 나가 갖고 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기록이 돼 있다. 우리 말은 수동태를 안 쓰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 져라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져라. 근데 우리 말은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이렇게 능동태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대로는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에베소서 5장 15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 또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의 특성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강해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표징, 표시, 아니면 우리가 표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 가서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이후에 19절,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흥얼거리면서 시편도 낭송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어서 기쁨을 표시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을 잠깐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언제 노래하냐? 기쁠 때 노래하는 거예요. 맞죠? 기쁠 때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그 기쁨이,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온도계가 있죠? 예, 제가 대학에서 열을 전공한 사람이라 맨날 이게 다루는 게 온도를 해. 뭐 20도냐, 30도, 온도계. 이 온도계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온도가, 여러분, 지금 여기 온도가 22도면 어떤 온도계를 갖다 대도 22도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정밀도가 얼마나, 그거 차이가 있는 거지. 22도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병에 걸리면 38도, 39도, 온도계를 갖다 이렇게 대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렇게 온도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고거에만 따라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몸에 열이 납니다. 그럼 온도계 갖다 이렇게 되면 39, 40을 찍어요. 반드시.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쁨은 주변 상황하고 상관없이 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25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정상적으로 36.5도가 나와야 되고, 38도가 나와야 될 상황에서도 36.5도가 그렇게 나오는 절제가 되는 그런 기쁨이 돼야 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가서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배가 고플 때나 이렇게 풍족하게 배부르게 될 때나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나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가서 보니까 술 먹으면 이제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 그랬어요.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 가서 보면 차 앞에 가서 나한테 부딪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기쁨이 넘치니까 그 차에 부딪혀도 살아날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기쁨은 절제가 이루어지는 기쁨이다. 절제가 이루어지는 기쁨.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 충만하는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하면 즐거워지는 일이 생겨요. 하여튼 어떤 분하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즐거워지는 일이 생겨요. 그 성령 충만한 일이 이렇게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게 될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신다. 교회 갔더니 장송곡이 매일 울리고, 교회 갔더니 그냥 매일같이 우는 소리 들리고, 교회 갔더니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냥 낭망만 되고. 여러분, 교회 갈 이유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그런 교회. 교회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사람들 만나고 왔더니 기쁘다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새 제가 참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 기쁜 일이 뭐냐? 우리 교회 40대 이렇게 넘었으면서 청장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청장년들이 요새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 교회 철학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러한 그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 청장년들이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고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이런 거에 저를 초대해 줘서 가서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참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교회가 되겠구나.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있냐? 아이들이 다 따라서 온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방에 갔더니 6명, 7명이 거기 문 잠그고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게 제 기쁨이에요. 그게 제 기쁨. 소파에 모두 칠해놓고 모두 하고 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제 기쁨이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 몰래 들어와서 목사방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얼마나 즐겁게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또 기뻐서 이 청자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이 진리,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고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제가 기쁜 거예요. 요즘 두 주 이제 내일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마 한 60여 명, 70여 명 정도 왔고 어제는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와서 기도회를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노래를 한다고 돼 있는데 노래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간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으로 우리의 아뢸 것을 아뢰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한 가운데 기쁨 속에서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오늘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2000년의 그 교회 역사를 보면서 기쁨이 넘쳐서 노래가 넘쳐 흘러나오던 그런 시기가 몇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랬냐?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찬송가를 성도들에게 돌려준 사람이 말틴 루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놀라운 그런 찬송과 함께 성도들에게 찬송가를 돌려준 사람이 말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예, 그 다음에 루터의 성경, 이것뿐만 아니라 찬송을 돌려준 거예요. 찬송. 성도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요한 웨슬리라고 한 사람이 영국에서 부흥을 일으킬 때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5천 곡 이상의 찬송가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찬송을 들려줬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19세기 후반 들어가면서 무디와 생키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온 세상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 지금 찬송가에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찬송들의 거의 다수가 다 무디와 생케이와 같은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때 이루어진 것과 같은 찬송가가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럼 모이게 되어 있고 시편을 낭송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일 때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쁨이 안 생긴다 그러면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뭘 믿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걸 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셔야 돼요. 이걸 다 극복하시고 기쁨을 찾으시고 평안을 누려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면 어떻게 여러분 기쁨이 있나 스트레스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도 기쁨이 있나 그 기쁨이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내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놓으신 한 자리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힘을 내야 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것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 감사라는 말도 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뭔가 하고 제가 네이버 사전에 가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맙게 여기는 게 감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뜻이 뭐냐?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사할까? 여러분 한번 김정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김정은이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고맙게 여겨야 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겸손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처럼 내가 모든 걸다 만들어주니까 이 수령동지를 따라라, 이런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 자신이 낮아져서 내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게 사실 다른 사람들 덕분이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덕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감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그럴 때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교육받고 지금 집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받아서 살고 있고 좋은 교회도 이렇게 모이고 있고 좋은 성경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게 원천적으로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느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할수 있다 하면 감사가 될 일이 없어. 본인이 다 하는데 무슨 감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맙게 여기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부어두던 옥합을 딱 깨면 향기가 진동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의 향기가, 예, 진동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에서, 사회에서 진동을 하게 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감사의 표시를 가끔씩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그렇지만 어느 때 주로 하느냐? 무슨 때가 되면 감사의 이런 표시를 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추석이 된다든가 설이 된다든가 하여튼 무언가 어머니 날이라든가 뭐 아버지 날뭐 이렇게 될 때, 그때 주로 이제 감사를 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것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힘들어서 고통에 빠졌어요. 고통 중에서도 그 일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병에 걸렸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직장을 잘 다니다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분을 잃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찾지 못해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친구로 인해 낙망하게 될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실패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40세 지나가면서 교회를 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또 지금 여기 9년째 이제 교회를 하고 10년째 이제 교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기고 교회 밖에서 생기고 제게 이렇게 엄습해 오게 될 때, 야, 이거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낙망이 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해결책을 드리면, 내 힘으로 할수 없을 때, 기쁨이 나오지 않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성령님의 파워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삶에서 이렇게 돌이켜볼 때, 언제 마귀가 역사하냐? 불평불만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할 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는다. 하소연은 합니다, 제가. 하소연. 하소연은 하는데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소연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하소연은 사정을 아는 거예요. 어쩌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그거는 하소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로 감사는 gratitude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은혜는 gra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서 보시면 GRA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느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나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60입니다. 조금 지나면 70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80 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야 되는데 두 군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아니면 마귀 있는데 둘 중 안에 하나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 피를 통해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단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 이게 복종이 성령 충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서로에게 복종해라. 목사도 성도에게 또 성도도 성도들끼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해라.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베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가서 보시면 서브밋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21절 가서 본 서브밋은 밑으로 내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에요. 밑으로 내 자신을 낮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내 자신을 밑으로 낮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는 서로를 바라보면 내 자신을 저 사람 밑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남의 말이나 간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한 무슨 뭐 청을 할 때 예, 간청을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성령 충만한 거 하나하나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누가 권면의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엇이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신약교회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혼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게 까딱 잘못하면 방종의 길로 들어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주 공간에 가장 질서가 많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 왜 우리 가운데 질서가 안 생기느냐? 간단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그 안에서 어떻게 뭘 의논했어?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가 될까? 그렇죠? 여기에 빠지면 질서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큰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무언가를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하려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사람 그거는 제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나를 높여달라. 그 드러나거든요. 그런 분은 저하고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은 제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열심히 남을 섬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목사나 누구에게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높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질서가 유지가 돼야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 신약교회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어떤 식으로 유지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인이 무언가 명령을 하면 노예 100% 들어야 돼. 맹목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런 형태의 질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형태의 질서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권위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권위를 가진 사람, 여기 여러분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나이가 어리거나 교회 연륜이 이렇게 많지 않거나 한 사람들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더 많이 들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목사고 이런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더 많이 들고 신앙에 연륜이 더 많고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라는 그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결국 권위의 문제에서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는 거에 가장 큰 예가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주시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질서가 깨집니까? 질서가 유지가 됩니까? 질서가 유지가 되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자기 자신을 밑으로 낮추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런 의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 지역 인도자,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게 부여된 이와 같은 권위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내려놓고 말을 들어주고 권면하는 그런 말을 들어주고 약한 지체를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 자,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이 22절에서부터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서로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가 요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33절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만 복종하고 아내만 낮추는 게 아니라 남편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 부모와 자녀. 부모가 그냥 무조건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 9절 주인이 종을 무조건 누르면 되는 게 아니다. 그 지금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맨 위에 주어놓고 그 다음에 서로가 누구냐를 세 가지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 그 다음이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주인과 종. 근데 오늘은 여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의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남편과 아내 누가 하나님이 더 큰 권위를 주셨어요? 남편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과 종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 권위 자체를 그것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그러면 사회가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질서적으로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기쁨,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감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복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표징이 뭐냐?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끔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읽으실 때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고 19절 기뻐해야 되겠구나 20절 감사해야 되겠구나 21절 서로 이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 22, 23, 24 해갖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33절까지 쭉 이어져야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표징이 뭐냐?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원만한 그런 부부관계 사랑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돼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가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야 돼? 22절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에서 24절은 아내에 대한 거. 성령 충만한 아내 아시려면 22에서 24절 보시면 되고 성령 충만한 남편 보시려면 25절에서 32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2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21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22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될 토픽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되려면 부부관계가 형편없으면 이게 목사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저와 제 아내가 성령 충만하게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토픽을 선정을 못합니다 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위선자가 돼야 되는데 아닌데 그래야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건 목사하고 사모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위선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하는 거. 자,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게 뭔가 성경적으로 한번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남편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내도 성령 충만 누구에게 얘기해?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 이야기하고 아내와 남편 이거 쭉 읽다 보면 잘못 생각하면 여자는 아내는 노예처럼 복종 100%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김정은이처럼 독재자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은 특히 남편들이 독재자로서의 남편상을 가지고 있단 말 안 됩니다 이게 여자를 노예처럼 너 100% 내 말을 따르라. 이거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나 가능한 거지. 그건 성경하고 영 100%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32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남자와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는데 이게 큰 신비인데 남편과 아내의 신비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독재자로 보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 여러분 신부 맞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그냥 독재자 저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세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남편이 히틀러나 김일성이 같은 이런 독재자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먼저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아내 특징 가서 보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일에서 복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 아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문맥이 있죠.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희 구원해 주신 분 맞으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질서 차원에서, 아시겠죠? 질서 차원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질서 차원에서는 남편에게 모든 일에서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한 아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복종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남편을 신뢰하고,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자매가 될때 성령 충만한 아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예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 이게 독재자가 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뭐예요?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질서의 문제.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매들 간의 질서 이야기 하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들려드렸죠? 그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좋은 조언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거 잘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준 사람이 그게 사라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최종 권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사라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양심과 종교에 관한하는 이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도둑질 해와라. 여러분, 아내가 그거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양심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아니, 사기치고 돈을 갈취해와라.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저 돌덩어리 부처한테 가서 절하라고. 여러분, 그거 순종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양심과, 그 다음에 이 신앙에 관한 한은 남편이 아내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닌 한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최종적인 그 질서, 이거를 유지할 때, 그때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면 가정에서 상대방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새 제가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기를, 특별히 자매님들 성령님 충만하기를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나이가 이제 제가 한 60이 돼 갑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모세 형제가 이제 다음 주인가 이제 장가를 가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유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날이 갈수록, 제 아내를 볼때 이런 점이 느껴져요. 그래서 뭐냐, 나나 내 아이들이나 내 손녀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매님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손자, 손녀 생기잖아요. 더 좋은 사람이 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될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내 아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진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엄마가 있을까? 저렇게 좋은 할머니가 있을까? 저렇게 좋은 아내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들이 그게 성령 충만한 증표다. 좀 숙연해 지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25절에서 32절에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나오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이 아내들에 대한 그 부탁은 세 절이 돼 있는데, 남편에 대한 부탁은 22절부터 32절까지 8절이 이렇게 자그마치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많다. 또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더 중대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25절 가서 보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까지 이렇게 표현했지만 교회를 위해 어떻게 죽임당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의무가 큽니까? 아니면 아내의 의무가 커요? 남편이 훨씬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오늘 아침에 좀 이게 심각한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니까 좀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성령 충만한 관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결혼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얼마든지 육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 영적인 이유는 뭐냐? 복종과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걸 보게 될 때 그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엄청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부부 관계가 형편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5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내가 다 돈 벌어온다 이런 거 유세하면 그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목숨을 내줬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남편들 가운데 목숨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새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내 아내가 신장이 나쁘고 그럴 때 내 신장 하나를 내가 떼어줘야 되겠구나. 요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장 아니야 그 이상도 내가 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이게 남편이 희생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도록 일하고 거기서 이 두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땀 흘리고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남편들의 제일 큰 덕목이에요. 이게 되면 일단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희생하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렇게 돼서 아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줄 역할이 그 누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남편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교회 저와 여러분이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성별하신다는 거예요. 성별이라는 얘기는 뭐냐? 너는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자기 아내만을 여자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니 난 다른 건 다 좋은데 요새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형제님이 그걸 아내로 여기지 말고 여자로 여겨서 여자답게 대우하면 문제가 다 풀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20년 30년 살다 보면 여자로 대우를 안 하거든요. 여자로 아름답게 그분이 그러죠. 장미꽃 30송이 좀 사다 주고 이러면 확 달라진다고. 저는 뭐 안 사다 줘도 지금 괜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문제가 생기면 아내를 여자로 대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5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완력으로 아내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따라 남편답게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정을 인도해야 그래 어떻게 아내가 정결한 그런 아내가 점점점점 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더 좋은 아내로 만드는 게 누구 책임이냐? 남편의 책임이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를 보시면. 예, 그래서 나와 내 아내를 보고 결혼 생활이 점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28절에서 29절에 성령 충만하면 둘이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을 썼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지라. 나를 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사랑해주면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해주면 그 아이들이 보고 야 정말 우리 아빠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어떻게 가정이 화평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여러분 몸 가꾸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내 몸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야 원만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원만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남편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 23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많이 느껴지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가정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이 교회에 많이 모일 때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아내를 한번 보시고 내 뼈 중에 뼈요. 조성재 형제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 예건이도 다 보고 있잖아 지금 아빠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예,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말로만 아니라 그냥 가슴 속에 꽉 집어넣고 내 뼈 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다 아시죠?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한 표시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거든 일단 외우기라도 하시라고 뼈 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많이 외우면 들어올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33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그 결혼 생활 연습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냐?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이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그렇죠?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된다. 이거 얘기하니까 그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너무 부부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부부, 유명한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얼마나 부부관계가 돈독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돈독해서 하나님을 속여요. 둘이 짜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부부관계가 돈독해야 둘이 교회를 놓고 의논하든 뭘 의논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모든 사람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부잖아요. 뭐를 가지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좋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돈독해야 그래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 꼭뭘 기억하시다. 기쁨이 있나. 혹시 기쁨이 떨어지면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예,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나.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함께 감사가 있어야 되고, 복종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 복종의 예를 들은 게 지금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표징은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루듯 서로 복종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와 같은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의 충만이 그 가정에 있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루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